VOA World News.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고위 당국자가 19일 소수의 기자들에게 2차 미북 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12일 후에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열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9일 멕시코를 방문 중인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기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고위급 회담에는 자신과 북측 인사가 나서게 되며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비핵화를 향한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아직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나라 정상 모두에게 적합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한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정경도 한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한 양국은 올 들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두 개의 해병대 연합훈련에 이어서 비질런스 에이스 훈련까지 모두 네 개의 연합훈련을 중지 또는 연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반체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초기 수사 결과 카쇼기 씨는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카쇼기 씨가 사우디 영사관 밖에서 실종됐다고 주장해왔던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의 영사관 내 사망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 씨가 영사관 안에서 용의자들과 대화를 하다 주먹싸움이 벌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자국인 1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좋은 첫 번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다만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며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 행렬 캐러밴의 일부가 과테말라 국경을 뚫고 멕시코로 진입했습니다. 멕시코 언론들은 19일 수백 명의 캐러밴이 과테말라 국경 펜스를 부수고 멕시코 국경 검문소로 이어지는 다리로 몰려드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멕시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후퇴했으며 이들 중에 약 50명만 멕시코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테말라 국경 쪽에는 아직 약 3천 명의 이민자 행렬이 멕시코 입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캐러밴에 대처하는 멕시코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캐러밴이 미국 남부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멕시코에서 중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무장 반군의 위협 속에 20일 총선에 돌입했습니다. 249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2,500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여성이 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아프간 전국 5천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7시 30분이 돼서야 개표가 시작된 곳도 있었다고 아프간 유권자들은 전했습니다. 아프간 주민들은 탈레반이 투표소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새로운 아프간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찾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주 가운데 20여 개 주에서 정부군과 탈레반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투표소 중에 30% 이상이 치안 우려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총선은 3년여 연기된 끝에 이번에 겨우 치러지는 것입니다. 아프간 정부 당국은 약 5만 4천 명의 군인과 경찰 등 치안 병력을 투입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영화에서 종종 배가 난파되고 섬에 고립되거나 눈 덮인 산을 등반하다가 조난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죠. 결국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뭐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질문도 하게 되죠. 이번 주 한 미국인 부부가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적어도 20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해안의 가옥과 기반시설을 파괴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휩쓸고 간 파나마시티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미국인 부부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요. 이 부부의 조카가 혹시 하는 생각에 미 국립해양대기국의 항공사진으로 숙모의 집을 찾아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숙모와 외삼촌이 이 집 주변에 부러진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아주 커다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단어 help, H-E-L-P를 집 앞마당에 크게 만들었죠. 이게 항공사진에 찍혔던 겁니다. 구조대원에게 조카는 신고를 했고 이들 부부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재난당국에 헬기가 다니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런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기지를 발휘해 구조된 미국인 부부 소식에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도록 하죠. Glenn Medeiros가 부릅니다.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어보시죠.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And I could see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ve never asked for more than you. Our love will lead a way for us, like the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You wanna know my
최근의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적 영국 소공녀?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 출신의 메건 마클 왕자비가 내년 봄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이 로열 베이비의 국적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마클 왕자비가 현재 본토박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을 들어 미래의 귀공자 또는 소공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지 왕실 법규에 의해 영국 국적자로만 남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클 왕자비가 남편을 따라 영국 국적을 얻으려면 앞으로도 수년간의 지리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임신 12주 차인 마클 왕자비가 내년 봄 출산할 때도 여전히 미국인 신분인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켄싱턴궁 주변에서는 마클 왕자비가 미국 국적을 실제 포기할지 해리 왕자 부부의 첫 아이가 자동으로 미국, 영국 이중 국적자가 될지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더 나아가 이들 부부가 미국에 세금을 내거나 왕실 자산을 검사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면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 한쪽 또는 부모 모두가 미국인인지, 그리고 부모가 결혼한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결혼한 미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해외에서 출산한 신생아는 자동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아이의 미국인 부모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1986년 규정이 바뀐 이후 태어난 아이의 일정 거주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고 14세가 되기 전까지 최소 2년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미국 시민권이 유지됩니다. 도리스 메이스너 전 미국 이민규화국 국장은 왕자 부부의 아이는 미국 국적자로 태어나겠지만 이 미국 시민권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서류와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유효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영국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 출생신고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해내면 이는 아이의 미국 시민권 증빙자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여권 신청도 가능하며 아이는 이중 국적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술적 차원에서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미국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 이중 국적을 금지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크로거 와인.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가 맥주보다 더 싼 와인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해 와인 배달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제 전문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본사를 둔 크로거는 캘리포니아 업체 드링크스 홀딩스와 손잡고 가정과 사무실에 와인 배달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상은 미국 내 14개 주고 수개월에 걸쳐 범위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인데요. 와인 제품 가격은 10달러에서 16달러 선, 캘리포니아 산에서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산까지 다양하고 6병들이와 12병들이 포장으로 판매됩니다. 시카고 비즈니스는 맥주보다 더 싼 와인 또는 위스크류에 대한 2000년대 출생 세대, 밀레니얼 세대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매업체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 이들 제품의 판매 촉진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소식을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시간인데요. 박형주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 재무부가 최근 한국 미국에 있는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열고 제재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네.
미국 전문가들은 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안소영 기자가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 오늘 첫 번째 기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의 평양선언 직후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행 7곳과 전화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남북정상이 평양선언 직후 지난 9월이었죠.
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행 7곳과 전화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재무부가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재무부가 이렇게 한국은행들과 전화를 해서 제재를 논의한 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워싱턴 조야 내에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이 북한과 관련돼서 너무 많은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제재 준수 요구는 한국의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움직임이 그 북한하고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또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티븐 해커드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이 직접 북한과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북한과 사업을 하는 중국이나 이 한국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가운데 북한과 거래한 중국이나 뭐 다른 은행과 거래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내의 기업과 이 한국은행이 거래를 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은행도 제재
네.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네.
또 한국 정부가 최근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를 하고 여러 측면에서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경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거드 박사도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뱁슨 전 고문은 이와 더불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메시지도 여기에 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국 정부에게는 일종의 좀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본인들과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고 뱁슨 전 고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요. 미국 정부도 지금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 역시 많이 본 뉴스에 포함됐는데요.
네.
미국 국무부가 유럽을 지금 순방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 했다라는 이조은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과 관련해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게 바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결의를 이행했기 때문이라면서
네.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혔다면서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유럽을 돌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프랑스가 이런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한 겁니다.
네.
또 전날에 한국과 북한이 B급 회담에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돼서 대북 압박 약화 우려가 없느냐라고 VOA가 국무부에 문의를 했는데요.
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전돼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들어서는요, 이 종전선언 대신에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에 방북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 대북 제재 완화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이렇게 미국에게 정식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네.
합니다. 앞서 리용호 외무상 그 9월 말이었죠.
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제재가 우리의 대미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지금 미북관계, 그러니까 조미관계를 개선을 그만두겠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미국하고 북한이 이미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한 걸까요?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사실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석은 있는데요.
네.
북한이 미국이 바라는 영변 핵시설 가운데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한다면 제재 완화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신호를 미국 측에서 한국이나 북한 측에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엔 제재 혹은 미국의 독자 제재는 미국이 풀 의향이 없지만
네.
지금 한국이 북한과 많은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제재들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협과 관련돼서 제재를 면제해 주는 정도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최근의 움직임들이 미북 간의 어떤 모종의 진전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분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반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측이 제재 완화에 상응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고 지금 일종의 벼랑 끝 협상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측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면 막판에 그 보상이 뭐든지 가치를 깎아내려서 또 다른 추가 보상을 받아내는 게 북한 측의 전형적인 이제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혹자는 꼴대 옮기기 전술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협상 접근 방법을 보면 합의점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으면 꼴대를 옮기고 전술을 바꾸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동안은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느껴지면 이제 제재 완화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술 아니냐 이런 전망 이런 분석도 역시 있습니다.
네.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기로 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어떤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물론 있습니다.
네. 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이 뭐 먼저 의제를 좀 조율해야 할 텐데요.
네.
현재 실무진 협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공식 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지금 실무 협상을 할 각급 대표들은 구성이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맡을 거고요.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제 나올 텐데,
네.
하지만 아직 이 두 사람의 상견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선희 부상이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하고 또 러시아를 방문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북중러 차관급 3자 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비건 특별 대표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유럽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동선이 며칠 간격을 두고 엇나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을 책임질 이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에서도 현재 북한과 관련된 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발표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예,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재 선택 다음으로 많이 본 기사는 뭔가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북 간의 실무 협상 뭐 언젠가는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의제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한 이조은 기자의 뉴스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요. 북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 그리고 위치를 신고하고 또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한다면
네.
미국 쪽에서는 조건부 종전선언이나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평화회의 소집을 교환하는 방안이 어떤 1단계 어떤 비핵화 상응 조치로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처음부터 북한의 핵목록과 시설 이걸 다 신고해라.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진단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신고 목록을 좀 한정시키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핵물질 생산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신고하고 중단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아인혼 전 특보는 여기에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영변 외부에 있는 다른 뭐 핵물질 생산 시설들도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사찰단이 이런 시설에 방문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모든 시설과 이들의 위치를 신고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미사일 규모와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선 조금 이제 부담이 덜 되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한다면 미국 측에서는 어떤 또 상응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아이논 전 특보가 제안하는 건요.
네.
조건부 종전 선언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 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또 여기에 평행하는 미한 공동 성명을 연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미한 공동 성명에는 한반도의 평화 이후에도 미한 안보 동맹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분명히 이제 공동 성명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미한 공동성명과 주한미군은 평화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반대로 평화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도 종전선언 이후에 주한미군 주둔과 미한 동맹 유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방안은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이 있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1단계 비핵화 조치로서 이 핵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에는 좀 그 범위를 제한시키자 이런 얘기죠.
네.
이와 동시에 이런 시설들을 모두 폐쇄하고 불능화시키면서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상황 조치를 해야 되느냐.
네.
자누지 대표는 다자간 평화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좀
네.
낯설기도 한데.
네.
약 70년간 이어진 한국 전쟁을 선언 형식으로 끝내기보다는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참여를 해서 종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평화회의를 소집하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사자가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네. 자,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11월 6일에 있는 중간선거 때문에
네.
너무 바빠서
네.
뭐 선거 이후에 네. 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그 이후에는 별로 회담과 관련된 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 하나, 장소가 조금 좁혀졌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P통신과 아주 장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물론 이제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중간선거 이후에 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기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 회담 장소가 미국이 될 것으로 보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아직 장소 선정을 하진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에는 서너 곳을 놓고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또 마라로고를 포함해 미국도 포함됐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고 이제 배제를 했으니까
좁혀진
그렇습니다.
거네요.
한 두세 곳으로 이제 좁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곳이 뭐 유럽 그리고 또 한국 판문점 뭐 몇몇 곳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건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중립국이잖아요, 유럽에.
그렇죠.
예.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가 간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을 대신해서 지금 평양에서 영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스위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학창 시절에 유학을 했던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이제 미국도 아니고 뭐 북한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라면 1차 정상회담처럼 제3국이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양측과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는 뭐 스웨덴, 스위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뭐 두고 봐야죠.
예. 자, 마지막으로 볼 소식은 어떤 얘기인가요?
예. 최근 국제사회의 평양 내부 모습이 포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네.
벤츠 차량과 또 고가의 오토바이 등 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오토바이가 지난 몇 년 사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달 18일이었죠.
네.
한 20여 대의 모터사이클, 즉 오토바이 부대가 호위하는 모습이 이제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됐는데요.
그랬죠?
네, 이들 오토바이들은 이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차량에 탑승해 평양 시내에서 캇 퍼레이드를 벌일 때도 이 선두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지아 기자가 이 오토바이의 모델을 알아본 결과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CF 모터사가 제작한 CF650G 모델과 일단 외견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모델일 경우에는 이 오토바이가 대당 만에서 15,000달러 정도 해당된다고 하고요. 또
네.
해당 모델은 2014년부터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최근 4년 사이에 이제 북한에 유입됐다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고가의 오토바이가 이 제재가 발효된 이후에 북한으로 이제 유입이 됐다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 그 TV에 나왔던 그 오토바이 모델이 정말 이 중국 이 회사의 제품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그렇다면 언제 이게 이제 북한으로 유입됐는지 이 시점들을 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아 기자가 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는데 이제 3주가 넘게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의심되지만 뭐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독재 선택. 오늘도 5개의 기사들 살펴봤는데요.
예.
주요 기사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네, 먼저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도 한국 은행들과 제재와 관련된 전화회의를 열었다는 내용 알아봤고요. 또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그 전망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또 최근 평양에서 일부 제재 위반 품목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포착됐다는 함지아 기자의 보도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박형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낳은 무국적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경계에 선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미국에서 상영됐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국 출생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게 뭔데? 이렇게 그걸 또 설명을 해주면 아 뭐야 중국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 뭐야 중국 사람이지 어떻게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탈북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저는.
한국 내 중도 입국 탈북자 청소년들의 애환이 담은 다큐멘터리 경계에 선 아이들.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아직도 경계에 서 있는 거죠. 어디 아직도 그런 문제가 이슈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아직도 서 있다라는 것. 네.
한국 내 3만 2천여 명의 탈북자 가운데 3천여 명이 탈북자 미성년 자녀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태어나 무국적자로 살다 왔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중도입국 탈북자 청소년 혹은 제3국 국적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간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입국 후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입니다. 다큐멘터리 경계에 선 아이들은 바로 이들 제3국 국적자 청소년들의 한국 내 생활과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정체성을 찾는 여정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5월 한국 국회 상영을 시작으로 공개된 이 영화는 20대 초반의 동갑내기인 유나와 예림의 삶을 담담하게 담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냥 우리 엄마 북한 사람인데 근데 나는 우리 엄마 되게 많이 사랑해 이렇게 좀 씩씩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화는 1990년대 중순부터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 여성들이 조선족, 한족에게 팔려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올해 21세,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예림. 예림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왜 나보고 짝퉁이라고 그랬어.
장난삼아 내던진 짝퉁이란 말은 예림에게 상처를 줍니다.
엄마, 나는 뭐야? 이랬을까?
유나는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해 대안 학교를 다니며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서만 학교를 다녔었잖아요. 그리고 제 모국어가 중국어인데 근데 한국 대학을 가려면 제가 다시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수능도 봐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유나 엄마는 자신이 중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하지 못했고 유나는 엄마가 사정도 모른 채로 엄마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중국인에게 팔려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나와 예림이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탈북민 대안학교 다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는 두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학교가 진행하는 영상과제의 주제를 제3국 국적자 청소년들의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화 속에선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자녀의 모습도 담았는데요. 예림과 유나의 과거의 모습이며 현재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상황입니다. 영화는 중국과 한국으로 가며 주인공들이 살았던 곳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새삼 깨닫게도 됩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동을 후원하는데요. 이들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30여 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경계에 선 아이들은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과 정책의 변화를 소망하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 어떤 곳에서는 저런 아이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삶인가. 평화가 무엇인지 말을 해달라. 그들은 누구인가? 영화를 제작한 한국 내 북한 인권 비영리 단체 Save NK는 두 사람이 제작한 제3국 국적자 청소년 관련 영상을 접한 후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기로 결정해 경계선 아이들을 제작했습니다. Save NK 김범수 대표는 경계선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제작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권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탈북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예, 또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일체 친한 친구한테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에 가서 이 아이들도 만나고 어머니들 만나고 예,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최근 남북 간 관계 개선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전 세계에서의 지금 문제보다도 가장 열악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수만 명의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문제고 어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떤 뭐 핵 문제 가장 첨예한 이슈인 북핵 문제 이런 안보 문제하고 별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또 제기돼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또 결국에 핵 문제도 결국에는 어떤 북한 체제 문제, 인권 문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떠나서는 그런 어떤 다른 안보 문제도 결국에는 해결될 수가 없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단체가 던지는 메시지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자녀들의 인권 개선입니다. 탈북 여성을 아내로 사들인 중국인 남성들이 대부분 경제적,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란 아동들의 인권 상황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2018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의 수를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자면 자녀도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탈북자 자녀의 경우는 교육과 어떤 공공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열악한 중국을 떠나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온다 해도 법적 신분은 보장되지만 정신적 압박감과 정체성 혼란 등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한 예림 씨는 VOA에 지난 2010년에 한국에 입국해 8년째 살고 있지만 정체성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엄마가 북한에서 오셨었고 이제 너는 중국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너희 엄마는 이런 분이시고 너는 이런 역사 속에서 있었다. 역사 속에서 네가 태어난 거다. 너희 부모님의 역사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애들이 나 저나 진짜 혼란스러워요. 좀 내가 나는 그리고 한국에서 좀 살다 보면 이제는 자기 저 자신을 중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 영화가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라고 영화 감독은 말합니다.
결국은 조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려워도 이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이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와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저희가 이제 미국이 순회를 하면서도 물어보니까 너네 갈 수 있니? 네가 주인공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함께 하면서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일 거야 라고 말했는데 너무 좋아서 울더라고요. 막. 그걸 보면서 아하 이게 힘들지만 어떤 누구의 아픔을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아닌데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신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남의 아픔을 내가 뭔데 말을 해. 그렇지만 그 말을 내가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할 때는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다큐가 물론 부족한 게 많지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현재 중국에 있는 무국적 탈북자 자녀들과 한국 내 제3국 국적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길 희망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안 해서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좀 사람들이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길이 없었대잖아요.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이 가면 길이 생기고 그게 진짜 뭐 엘리가 되고 에베뉴가 되듯이 지금 시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렇다면 얘네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교육의 기회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봐요.
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제3국 국적 탈북자 청소년, 경계에선 아이들. 그러나 예림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꿈은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컴퓨터공학,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냐면 저를 잘 키워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있잖아요. 다음 학교. 근데 저는 그 다음 학교에서 진짜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 도움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제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맛있는 간식 많이 먹을 수 있게 후원하고 싶어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합중국의 주들에게 남부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계 지역에 있는 주들은 남부 연합에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명의 병력이 합중국의 대포 제조 공장과 병기구가 있는 버지니아의 하퍼스 페리로 이동했습니다.
퇴각하기 전에 대포 공장과 병기구에 모두 불을 질러라. 버지니아 군에게 단 하나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합중국군은 대포 공장 안에 있던 장비를 모두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버지니아군은 하퍼스 페리를 점령하고요. 장비들을 남쪽으로 보냈고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남부군의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버지니아군은 버지니아의 최대 군항인 노포크로 이동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버지니아의 군사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버지니아군이 전쟁 개시 첫날부터 수도인 워싱턴을 점령하게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5월 1일 이전에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워싱턴의 수비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남부군이 수도 점령을 시도한다 해도 저지시킬 만할 병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병력을 워싱턴에 집결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수도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력을 실은 열차가 북쪽에서 워싱턴으로 들어서려면 중간에 메릴랜드주를 통과해야 했는데 메릴랜드 주민들은 대부분 남부연합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지사는 의회가 합중국 탈퇴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주의회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메릴랜드주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북쪽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열차가 무사히 볼티모어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의 결단으로 첫 번째 열차가 무사히 볼티모어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열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폭도 한 명이 열차를 가로막고 기차에 돌을 던졌고 총탄이 발사됐습니다. 이 충격으로 4명의 병사와 12명의 민간인이 살해됐습니다. 메릴랜드주와 볼티모어시 관리들은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쪽에서 병사를 실은 기차가 앞으로도 계속 볼티모어를 지나서 워싱턴으로 간다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게 뻔한데 북쪽에서 오는 열차는 아예 우리 주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볼티모어 외곽에 있는 철교를 파괴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수도인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열차가 볼티모어를 통과할 수 없다면 선박을 이용해서라도 병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체사피크만에 있는 애나폴리스에 병력을 안전하게 상륙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병력을 애나폴리스에 상륙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워싱턴까지 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부군들이 이미 애나폴리스와 워싱턴을 잇는 열차와 선로 교량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애나폴리스에 상륙하는 병사들은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면서 워싱턴으로 전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만 명의 병력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메릴랜드에 있는 남부연합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메릴랜드에 있는 남부 지지자들의 행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남부 지지자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은 합중국 군의 병력과 보급품을 이동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메릴랜드 주에 몇 가지 군사적 규정들을 적용했습니다.
메릴랜드 주 군 장교들에게 합중국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민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군 장교에게 혐의자들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저의 이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두 개의 기본권, 그러니까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에는 자유라는 권리와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헌법이 대통령에게 시민의 권리를 유보하는 권한을 준 적은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합중국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메릴랜드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게 뻔합니다.
메릴랜드주는 연방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아칸소주는 연방을 탈퇴했고요. 남부연합은 이제 11개 주로 늘었습니다. 켄터키주와 미주리주도 남부연합을 지지하고 있었고요. 이들 두 개 주 역시 연방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켄터키주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켄터키주는 만약 남부연합에 속하거나 중립으로 남아있다면 남부 여러 지역에서 북부군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링컨 대통령은 켄터키주를 확실하게 합중국 편에 묶어두고 싶어 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메릴랜드주처럼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합중국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켄터키주의 신문들이 합중국 지지 성명서를 내게 하십시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다음 국방의용군을 조직해서 합중국 정부로부터 무기와 보급품을 지급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다 보면 켄터키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주리주는 주지사가 앞장서서 연방 탈퇴를 주도했습니다. 주지사는 방위군을 조직했고 링컨 행정부는 국방의용군을 조직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